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병 조석이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할 때 관한 조석령에 서명했습니다.
리그강 총리와 러시아 총리가 두 나라 총리 제24차 정기회담을 사회했습니다.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가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한국이 무역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평 국가주석이 17일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할 때 관한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결정에 따라 42명에게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할 때 관한 조성령에 서명했습니다. 조성령에 따라 오민, 신기란, 송가동, 리연년, 장부청, 원룡평, 황욱화, 도요요에게 공화국 훈장을 수여합니다. 라울 카스트로, 마하 자크리, 시린톤, 살림 에함메드 살림, 카린나 베니아미 노브나 꾸미노브, 장 피에르 라파랭, 이사벨 크라크에게 진생 훈장을 수여합니다. 엽건배, 오문준, 남인동, 고방주, 정계갑에게 인민과학자 국가영예칭호, 우이, 위흥화, 고명헌에게 인민교육자 국가영예칭호, 왕몽, 진희, 광란역에게 인민예술가 국가영예칭호, 에르티, 마무티, 신량량, 맥현드, 장초에게 인민영웅 국가영예칭호, 왕문교, 왕유덕, 왕계민, 왕계세, 부르마한 모로도, 주원부, 리보구, 두구마, 고동영에게 인민의 본보기 국가영예칭호, 러지에게 민족단결 걸출기여자 국가영예칭호, 동근아에게 한나라 두가지 제도 걸출기여자 국가영예칭호, 리도예에게 애교사업에 걸출한 기여자 국가영예칭호, 방금시에게 문화재 보호 분야에 걸출한 기여자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하게 됩니다.
국무원 리그강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9월 17일 오후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메드베제프 총리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총리 제24차 정기회담을 서였습니다. 리그강 총리는 서로 최대 인국이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수교 70주년을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은 상호존중과 평등상조, 호혜상생의 원칙에 따라 두 나라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얼마 전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를 성공적으로 방문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정치와 경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배경하에서 두 나라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실무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인문 교류를 밀접하는 것은 쌍방에 유수할 뿐만 아니라 현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도 적극적인 메시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리그강 총리와 메드베제프 총리는 국무원 부총리이며 중국 러시아 인문협력위원회 중국 측 주석인 손출랑과 국무원 부총리이며 중국 러시아 총리 정기회담위원회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 정부 간 협력위원회 중국 측 주석인 호추나 중국과 러시아 투자에너지협력위원회 중국 측 대표 그리고 관련 기재 러시아 측 책임자 러시아 제1부총리인 시노안 노브 커지아크, 거리꼬바, 아지모브 부총리의 사업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두 나라 총리는 양측 위원회들의 효과적인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리그강 총리는 중국은 일대일로 창의와 유라시아 경제연맹의 접목을 강화하여 쌍무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확보하고 무역 투자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며 쌍무무역액을 두 배로 누리는 목표를 힘써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협력을 공동 수행하고 량방향 개방을 확대하며 정유일체화 협력 모식을 연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상호 보완 우세를 발휘하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과학기술 성과와 산업화 방면의 협력 예비를 충분히 발굴하고 중국과 러시아 과학기술 혁신에 해 행사를 잘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과 농업, 지방, 인문교류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여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메드베제프 총리는 올해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라고 하면서 중국이 곧 새 중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하고 러시아와 중국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중요한 친선 邻국인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가장 좋은 수준에 처했고 또 새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러시아 외교의 선차적인 방향으로서 러시아 자체의 발전의 수요에 부합됩니다. 쌍방은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밀접히하여 다각 분야의 국제 규칙이 잘 준수되도록 하고 또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인 소통과 실무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와 같은 전통 분야 협력을 잘 전개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한편 쌍방의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와 농업, 공업, 우주항공, 핵에너지 분야의 협력에서 더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두 나라 무역계에게 두 배 성장 목표를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양국 총리는 또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습니다. 회담 후 리그강 총리와 메드베제프 총리, 중국과 러시아 제24차 정기회담 공동 커뮤니케에 서명하고 투자, 경제무역, 농업, 핵에너지, 우주비행, 과학기술,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쌍무협력 문서의 체계를 증개냈습니다.
리그강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9월 17일 오후 상크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메드베제프 총리와 함께 기자들을 접견했습니다. 두 나라 총리는 제24회 중로 총리 정기회담 성과를 적극 평가했습니다. 리그강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실무협력은 전방위적, 높은 수준, 광활한 영역의 특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등 전통 분야에서 쌍무협력은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으며 다국경 전자상 거래, 과학기술 혁신 등 신흥 영역에서의 협력이 새로운 특점을 보였습니다. 쌍방은 제 분야의 일체화 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 분야의 부가가치를 늘리는 것으로 쌍무무역의 발전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중로 두 나라는 다각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고 제조 분야에서 전면적 개방을 실현했습니다. 러시아 업체가 기회를 포착하고 중국에서 투자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두 나라는 대외 개방과 상호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호혜 상생을 실현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중로 과학기술 혁신의 해를 통해 협력 예비를 발굴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승격을 실현해야 합니다. 메드베제프 총리는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전통적 에너지 영역으로부터 고신과학기술 영역으로 협력 중점을 개척하고 두 나라 사이에 새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연회 제13차 회의가 17일 오전 인민대당에서 제1차 전원회를 열었습니다. 율전석 위원장이 회를 서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따라서 전국인대 상무연회는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한 것을 규정하고 결정합니다. 국가주석은 전국인대 상무연회 결정에 따라서 국가훈장과 영예칭호를 수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에 쓰매 중공중앙은 헌법,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에 따라서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 걸출한 기여를 한 공훈 모범 인물들을 표창합니다. 전국인대 상무연회 위원장 회의는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평의 상황과 인원 추천 명단을 심의한 후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할 때에 대한 결정 초안을 심의하고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회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연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춘효 주임이 초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심춘효 주임은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하는 중대한 일을 천명하고 결정적 초안 작성 과정과 기본 원칙 그리고 결정 초안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가 1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습니다. 렬전석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는 표결을 통해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할 때 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관련 표결 사항이 끝난 후 렬젠서 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의 즈음에 헌법,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 그리고 당중앙의 결책과 포지에 따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할 때 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습금형 조사기 조성령에 서명하여 세종국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 걸출한 기여를 한 공훈 모범 인원에 대해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처음 수여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함력을 실현할 때 관한 현실적 수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발행하고 시대적 정신을 응집할 때 관한 현실적 수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헌법과 국가훈장, 영예칭호 제도를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세종국 창건 70년 내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하여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경제 발전과 정치 안정의 기적을 쌓았습니다. 중화민족은 부여에서 강대로의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역사적 행정에서 중화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국가 발전과 진보, 인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 그들은 감동적인 사적을 엮었고 불멸의 업적을 쌓았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장대한 장을 펼쳐놓았습니다. 공화국 훈장과 국가 영예칭호를 수여한 36명은 각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자 걸출한 기여를 한 우수한 인물들입니다. 70년 내 많은 국제 친선 인사들이 중국 현대화 건설을 지지하고 중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세계 평화를 수여하기 위해서 걸출한 기여를 냈습니다. 봉기 친선 훈장을 수상한 애국 정계 인사와 국제 친선 인사 6명은 바로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과 국가 주석 조성령의 형식으로 이들에게 국가 최고 영예를 수여하고 이들의 위대한 업적을 고양하는 것은 바로 전 사회적으로 범보기를 따라 배우고 영웅을 숭상하는 분위기를 증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과 법치 정신을 고여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응집력과 감화력을 증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둘이에 단합되어 초여사회의 전면적 건설,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의 꿈을 위해 분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칭호의 수여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 문명과 진보를 위한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 중국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드넓은 흉금을 구현했습니다.
재정부가 17일 반포한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3조 7천여 원에 달해 동기 대비 3.2% 성장했습니다. 주요 세수 수입 항목을 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부가가치세, 국내 소비세, 기업소득세가 성장세를 보이고 개인소득세, 수입 화물 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등은 각기 다소 하락했습니다. 지출면에서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5조 3천여 원에 달해서 동기 대비 8.8% 성장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정부성 기금 예산 소득은 4조 5,900여 원에 달해 동기 대비 6.4% 늘었습니다. 전국 정부성 기금 예산 지출은 5조 2,700여 원에 달해 동기 대비 30.8% 성장했습니다.
전국 공업 부가가치는 1952년에 120억 원에서 2018년에는 30조 원으로 970.6배 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입니다. 1956년 우리나라 첫 해방패 화물차가 출하했습니다. 2018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781만 9천 대에 달했고 여러 해째 세계 제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동차 공업 발전은 중국 제조의 축소판입니다. 세종국 창건 초기에는 공업 기반이 박약하고 기술이 락후해 실이나 천 등 극히 적은 제품만이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구두 한 컬리, 비누 한 조각도 수입에 의존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현대 공업체계를 갖추고 유엔이 공개한 500여 가지 주요 공업 상품 중 220여 종 상품 생산량이 세계 첫자리를 차지하면서 세계 제조업의 제1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은행 수치에 따르면 달러 시중가로 계산할 경우 2010년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는 처음 미국을 초월해 세계 제조업 제1대국이 됐습니다. 이때로부터 중국은 연 몇 년째 세계 제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에 달해 세계 공업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엔진이 됐습니다. 격변의 수치는 중국 제조가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인 향상으로 전환되고 내실을 부단히 다져가고 있음을 입증해줍니다. 제18차 당대표 대회 이래 혁신 주도형 전략을 방향으로 우리나라 공업 혁신 능력은 뚜렷하게 향상됐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규모 이상 공업 유효 발명 특허 규모는 93만 4천 건에 달했습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반포한 보고에 따르면 그해 우리나라는 제2대 국제 특허 신청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공장에서 혁신 고지에 이르기까지 중국 제조는 중국 스마트 제조로 큰 도약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광동, 사천, 산동 등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세종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세종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서 광동성 심수시 500여 개 도로 가로등에는 10만 개 국기가 걸렸습니다. 심수 광전청사에 걸린 대형 오성 붉은기가 유난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4,181.76평방미터의 국기가 청사의 유리벽 전면을 장식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청사에 걸린 오성 붉은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천성 성도시에서 전국 56개 민족 대학생들은 각자 민족 복장을 차려입고 현장 관중들과 함께 나와 나의 조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52명 대학생들은 서남민족대학 재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좋은 학습 환경에서 56개 민족이 단결하며 배울 수 있고 조국이라는 대가성의 분위기 속에서 온기와 자호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산동 동령 중학교와 소학교 사생들은 운동장에서 국경 70등 글자로 된 대형 퍼즐판으로 애국의 마음을 표달했습니다. 자원봉사팀 1,200여 명 봉사자들은 국기 주변에 모여서 조국을 노래하니 등 노래로 세종국 창건 70주년에 축복을 전했습니다. 천진 천우방부두에서는 나와 나의 조국 부르기 천진시 대형 군중 합창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대학교와 지역사회, 기업의 천여 명 대표들이 열정을 다해 노래를 불러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최근 성도라사 도로와 신강서장 도로 주둔 무장경찰보호부대 교통 제3시대 장병들은 도로 연선인 닝츠 통마이 대교 아리지구 노강 72 도로와 아구라산 등지에서 현지 군중 행인들과 함께 나와 나의 조국을 부르며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에 대한 축복을 전했습니다.
각지 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연변 저순속 자치주에서 180여만 명의 여행객들을 접대했습니다. 연매님인 방송고 염향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주적으로 국내외 관광객 181만 5천 명을 접대해 작년 동기 대비 18.4% 늘고 관광 총 수입은 5,500만 원을 웃돌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경정시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에는 국화꽃을 감상하러 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비암산 동북쪽 산기슭에 마련된 국화꽃 풍정원에는 10만 여성이 국화꽃들이 만발해 관광객을 맞았습니다. 경정시 비암산 풍경구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 11만 여 명을 접대했습니다. 이외 도나시 육정산 문화관광구와 도문시 일광산 꽃바다 풍경구에서도 하루에 평균 만 여 명을 웃도는 관광객을 접대했고 안도 대관동 문화원을 찾은 관광객은 2만 여 명에 달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광주, 절강, 강서 등 외지에서 온 관광단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우리도 여러 풍경구에서 주석 전통 문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명절 행사를 펼쳐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또 주내 각 현시 주요 광장에서 특색 있는 소규모 문예 공연이 펼쳐져 가무의 고향, 문화의 고향 매력을 자랑하고 명절 분위기를 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인민방송 겸향단이었습니다.
뇽파 영화 촬영기지 용종 배경 분지 건설 대상 전략 합작 조인식이 일전에 용종에서 있었습니다. 용종인민방송국 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뇽파 영화 촬영기지 길림성 용종 배경 분지 건설 대상 전략 합작 조인식에서 상산 영화 촬영성 개발위원회사와 길림성 중백문화관광투자위원회사에서 전략 기틀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뇽파 상산 용화 촬영성은 중국에서 단체 건축이 가장 큰 용화 촬영성으로서 중국 10대 용화 촬영기지, 국가 4A급 풍경구, 중국이 아름다운 풍경구 등 칭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령정과 상산 쌍방의 강대한 연합이고 호상 혜택을 거둘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합작을 통해 령정시의 조선족 민속 특색을 갖춘 인문 영화 촬영성을 건설하고 동서부 합작 심층 추동과 우리시 중국 조선족 사원 성지 건설에 주력하며 전역 관광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길림성 령정시에서 김이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일본을 한국의 무역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킬 때 관한 전략화물 수출 입고시 개정안을 공식 실시했습니다. 요약에 따르면 앞서 한국의 무역백색 국가에는 한국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등 29개 나라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공식 제외된다는 것은 한국 상품이 일본에 수출될 경우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등 부문의 단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74차 유엔 총회가 17일 유엔 뉴욕 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과 제74차 유엔 총회 티자니 무하마드 반대 주석은 다각주의를 적극 수호하고 인류가 직면한 고난과 도전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다각적 빈곤 해소 격려, 량질 교육과 기후 행동, 포용성 추진을 주제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은 24일 진행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17일 이란은 미국과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미국은 이란과의 대화 의지를 부단히 표출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국의 의지를 이란에 강요하고 극한 남력의 효과를 입증해 보이려는 의도이며 극한 압력은 이란에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정금아이었습니다.
시사 해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럽 동맹이 미국을 제치고 구바와 대화하는 것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저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구바 유럽 동맹 합동위원회 회의가 얼마 전 구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렸습니다. 구바 로드리게스 외무장관과 구바를 방문한 유럽 동맹위원회 부주석이며 외교안전정책 고위 대표인 모게리니는 구바와 유럽 동맹의 정치 대화와 협력 협의가 공식 발효된 이후 쌍무관계 발전에서 모두 적극적인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쌍무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통신사가 보도한 데 의하면 구바 주재 유럽 동맹 알베토 나와라 대사는 지금은 25일 내 구바와 유럽 동맹 관계가 가장 좋은 때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속적으로 구바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동맹과 구바 관계는 한창 새로운 고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라틴 아메리카 정세의 안정적인 발전에 새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구바 외교부 코뮤니케이하면 제2회 구바 유럽 동맹 합동위원회 회의는 쿠바와 유럽 동맹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할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힐름스, 버튼법과 영사재판권, 효과 실세의 필요성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정치 대화와 협력 협의 실시는 이번 쿠바와 유럽 동맹 합동 회의의 중점이었습니다. 이 협의는 2016년 12월에 체결되었고 2017년 11월에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동맹과 쿠바의 경제 무역 대왕은 계속 심화되었습니다. 프랑스 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오늘에 와서 유럽 동맹은 이미 쿠바의 가장 중요한 투자사로 되었고 쿠바의 가장 큰 무역 동반자로 되었습니다. 쌍방 무역액은 2018년에 이미 34억 7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로이터 통신사가 보도한 데 의하면 모게리니는 회 기간 유럽은 쿠바의 현대화 발전 행정에 조력할 수 있다고 표하고 투자도 유럽 업체들이 점차 개방되는 쿠바에서 저들의 실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정치 경제 위기와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제재 그리고 좌익 맹우인 베네수엘라의 지원이 감소하는 등등 여러 가지 공경을 겪고 있는 쿠바에게 있어서 유럽 동맹의 발전 지원은 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게리니는 정치 대화와 협력 협의가 발효된 이후 유럽 동맹과 쿠바는 인권 문제라든가 일방주의 강제 조치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등 공동의 관심사를 두고 대화를 진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와 기후변화, 환경, 문화 등 분야의 협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모게리니는 유럽 동맹은 쿠바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아주 큰 흥미를 가진다면서 상무 관계 발전에 좋은 기회를 틀어주고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협력 내용을 풍부히 하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올해 4월에 트럼프 정부는 쿠바가 미국의 국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든지 혹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를 지지했다는 등 구실로 쿠바의 여러 가지 새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5월 2일 미국은 23년째 방치해두었던 힐름스 버튼법 제3조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조목의 규정에 의하면 많은 미국 기업과 개인의 자산이 혁명 후에 쿠바 정부에 몰수되었기 때문에 쿠바계 미국 공민은 저들의 자산을 차지한 쿠바의 실체나 이런 실체와 경제 여왕이 있는 제3국 기업을 미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힐름스 버튼법의 회복과 더불어 쿠바에 투자한 유럽 회사들이 쿠바계 미국인들의 대규모적인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고 유럽 동맹과 미국의 대쿠바 정책 간의 모순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쿠바 문제에서 맹우의 이익과 국제법을 돌보지 않고 계속 일방주의 입장을 고집함으로써 트럼프 정부는 범대서양 관계에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앞서 유럽 동맹은 미국의 쿠바를 제재하는 법률 조목을 부활시킨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동맹의 대응 조치에는 세계무역기구의 미국을 기소하는 조치와 유럽 동맹 법안을 가동해 힐름스 버튼법으로부터 유럽 업체를 보호하는 등 조치가 포함됩니다. 프랑스 24 텔레비전 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회의에서 모게리니는 유럽 동맹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는 미국 정부가 이 조목을 부활시키면 유럽 동맹은 이 조목의 지역외 응용을 불법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사가 보도한 데 의하면 모게리니는 유럽 동맹은 베네수엘라와의 협력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정세 완화와 관련해 계속 대화를 진행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유럽 동맹 권한은 그들은 대화가 쿠바의 인권 건설에 더욱 적극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동맹이 미국을 제치고 쿠바와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겠습니다.
중국 엄마들이 선호하는 비학 분유. 신선한 생우유로 만들어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57년간 중국인들을 위해서 특별 제조된 비학 분유. 매년 7천만 통 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학 분유.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서양 속담에 간결은 말의 재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밖으로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기에 우리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끔 아주 예의 바른 신사나 숙녀들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오는 것을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거죠. 아무리 예의와 겸손으로 지장을 하더라도 그 본 모습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운전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갑작스럽게 끼어들거나 아주 위험한 순간을 겪었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되던 사람의 입에서 상스러운 욕설이 나온다면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